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모두 하고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각자 가정에 있지만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나누겠습니다. 인사하시죠. 해피 이스터.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 1년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은요, 온 세상을 다 분리시켰어요. 이 바이러스 이전의 세상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았어요. 국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지구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자 모두가 다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바벨탑 같았어요. 또 이 죽음의 두려움은요, 국가 간이나 지역 간만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실감나게 만들었습니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고 부자들은 이 바이러스 상황에서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차별하는, 생존을 위한 차별이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이런 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왔습니다. 중세시대를 휩쓸었던 흑사병 때 중세 사람들은 그 흑사병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 돌렸어요. 유대인들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서 이런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분노를 아시아인들에게 쏟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가 아직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을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부활의 메시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죽음의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은 모두가 자기의 상황에 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글라우디오라는 그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소아시아 지역과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 지역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예수님의 부활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아주 자세하게 나열합니다. 1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리스트를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제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착각하고 헷갈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500여 사람이 한꺼번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500여 형제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와 바울, 다시 말하면 초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한 공동체가 아니었던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부활의 증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가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은 말하는가요? 왜냐하면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데 이 부활은 상상이나 믿음의 산물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보다도 증인이 많고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활은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계속 암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계획 가운데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부활이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500명이 동시에 체면에 걸리거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은 그 거짓말을 자신들의 메인 메시지로 삼아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은요, 부활을 초대교회 메시지의 핵심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것 때문에 자신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메시지의 핵심으로 만들고 그 거짓말을 지키느라 죽었다, 이렇게 가정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기자뿐만 아니라 당대의 학자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양심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직접 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이제 그 내가 본 것을 증언하는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학자가 양심을 속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도 네 명이 목숨을 걸고 함께 속이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증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든 거짓말을 인류의 3분의 1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면 훨씬 해결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을 쓴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신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이렇게 기록해요. 영국의 저명한 법조인인 에드워드 클라크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법률가로서 첫 부활절 사건에 대한 증거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저에게 그 증거가 확정적입니다. 대법정에서 저는 거듭거듭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판결해 왔습니다. 보통은 추론하고 그 추론에 대해서 증거를 댑니다. 그러나 신실한 증거는 항상 꾸밈이 없고 결과에 개의치 않습니다. 부활에 대한 복음서상의 증거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률가로서 신실한 사람들이 확증할 수 있었던 사실에 대한 증거를 남김없이 받아들입니다. 법조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다 살펴보니까 이 증거들은 보통 법정에서 아주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이때까지 법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판결을 했는데 그 어느 판결보다도 부활에 대한 증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부활이 이해가 안 돼요. 네, 맞아요. 이해하지 마세요. 부활은 이해할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부활은 사실임과 동시에 믿음의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한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냐? 부활에 의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왜 부활에 의지되어 있냐? 왜냐하면은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를 지칭하는 인자라는 말을 자기에게 곧잘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조롱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동안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다고 말해요. 또한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심에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시면서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는 다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 누구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예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길을 가면서 서로 막 얘기를 했다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거기서 나오지 않지만 좀 지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니까 부활했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최후의 성만찬과 아주 유사한 만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만찬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예수님인 줄 알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의 반응이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때서 성경이 이해된 것.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부활의 소식만 들었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구약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 즉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도 죄는 사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는 사해졌는데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의해 주셔야 되잖아요. 의롭다 칭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의롭다 칭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는 사해졌는데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죽어서 안 일어나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누가 변호해 주고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의롭다고 칭의해 주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가 용서해졌어도 계속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확증시켜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야. 예수님 부활 보고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갖게 됐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이 꼭 소망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죽고 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우리가 죄인이면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하면 부활하고 나서 심판을 또 받아야 되니까 더더욱 절망한 거예요. 그냥 안 살아나면 죽으면 끝나면 좋겠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21절, 22절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죽었죠? 죄 때문에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숨쉬는 생명뿐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단순히 사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시켜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기쁨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를 눌러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해도 부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내가 있는 주님,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이 누구시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일날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준 소망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은 사실이고 또한 믿음의 영역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부활은 삶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부활은요,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요, 매일같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야 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날마다 야, 이거 내일 죽는 거 아니야?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런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죽음을 직면하는, 매일 직면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라고 말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매일 죽음에 직면하고 또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가 말았다 직면했다 말았다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생이 끝이라면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먹고 마시자 했었을 것이다. 내가 왜 부활이 없다면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복음을 전할 것이야? 이러다가 내가 잘못해서 죽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냥 숨어서 나 즐거운 대로 쾌락주의에 빠졌을 것이야 라고 사도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상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자신들 주변에 이렇게 쾌락주의 사상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죽음 가운데 있으면 내일이 기약되지 않는 삶을 살면 그냥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나 좋은 대로 자기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아주 극심한 지독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아마 제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을 거예요. 서울은 서울이었어요. 가장 가난한 동네였어요. 어린 제 눈에 제가 거기 몇 년 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부자 동네 가면요, 낮에 여자들이 다 놀아요. 남자들은 다 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 가면요, 여자들은 다 아침부터 일해요. 근데 남자들은 대낮에 다 놀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다 술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동네 남자들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오래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대부분 낮에 노는 남자들은 병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어려서부터 막노동을 했어요. 나이가 30대, 40대밖에 안 됐지만 노동하다가 다쳐 혹은 노동하다가 골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병을 고쳐야 하는데 아니면 노동을 중단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병원에 못 가니까 아프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일을 가야 되는데 일 가서 일 잘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거예요. 나중에는 술에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이 하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대부분 자포자기 하는 거죠. 사실은 반복된 죽음이나 반복된 좌절에 노출이 되면요, 누구나가 다 나를 놔버리고 싶어요. 뭐 그렇게 열심히 살 거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대부분 그 동네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부부가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여자분이 혼자서 낮에 노동을 하는 그런 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이 되면 깨끗이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알코올 중독자같이 지내다가도 주일날이 되면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분들이 금요일 철야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하는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 마음속에 맺힌 걸 놓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는 토요일 날 다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날 또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10시부터 4시까지 새벽까지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자고 또 일 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금요기도에서 은혜 받으면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아. 참 신기해. 저는 그때 그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요.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이렇게 말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은 이런 뜻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의를 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자꾸 핍박을 당해요.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막 맞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굳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맞고 살기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 주변에도 사람들 있는데 모아서 나 힘들게 했던 그 밤에 가서 테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자기의 동료들을 핍박하는 로마에게 무력으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자꾸 당하면요, 복수하고 싶어져요. 부끄럽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에게 없는 말을 퍼뜨린 사람들, 나도 가서 그 사람 없는 말을 퍼뜨려버릴까, 이런 마음 막 들어요. 내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한 사람들, 저 사람 마음에 절대로 안 지워질 못 박힐 말을 한번 뱉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사람들, 나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그 경영학 책을 좀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뭐 처세술 이런 계통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처세술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잘 얻어. 그리고 너를 방해하는 자들을 눈에 안 띄게 치명적으로 피해를 줘. 어떻게 하면 눈에 안 띄게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고 그들이 너의 성공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이 처세술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렇게 부활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 부활하지 않으려고 저러는 것 같아 하는 방식으로 사는 분들도 꽤 있어요. 부활하지 않을 것 같이 말해요. 부활하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해요. 부활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죠? 그럼 주님 앞에 서요? 그러면 내 수치가 다 드러나요. 그 여기서 거짓말 할 수 없죠? 여러분, 부활하면요, 주님 앞에 서겠지만 내가 상처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 나 싫어하는 사람과 나 마음에 상처 준 사람하고 쭉 같이 있어요. 그럼 그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요, 막 나가지 않게 만들어요. 부활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복수에 눈이 멀지 않게 해줘요. 여러분, 반복된 유형 가운데서 그래도 나는 올바로 살아야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고 나는 그래도 올바로 살아야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부활하면 내가 그때 잘 참았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았지. 내가 그때 내 가슴에 비수를 꼽을 때 내가 잘 참았지.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도록 만들어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마치면서 이래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더욱 힘쓰세요. 아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기 흔들린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밖으로도 문제가 많았지만 내부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런 고통스러운 속에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야, 이거 끝이 없네. 아니, 이 교회는 뭐 안에 문제가 뭐 쓰레기로 계속 생겨나? 아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자꾸 황제는 우리를 핍박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그 마음속에 야, 이제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헛되다는 건 비어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헛짓이다, 헛짓. 여러분, 이럴 때가 있죠. 봉사를 하다 보면 야, 이거 허무하다 이런 때가 있죠.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직분을 좀 맡으면 왜 나는 계속 할 말 못하고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나? 나는 꽤 열심히 교회나 혹은 주변에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나한테 남은 건 뭐지? 제 친구들 중에 선교사들이 특별히 중국으로 간 선교사들이 요즘 많이 추방됩니다. 청춘을 다 중국에서 보냈는데요. 추방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목회자로서 할 일이 없고 50대 중반 넘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도 없고 우유 배달을 하려도 써주지도 않고 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나한테 이게 뭔가 언제까지 도대체 이래야 하나. 아마 주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봤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누구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것과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서 헌신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다녔던 그 교회, 온통 가난한 사람들만 살았던 그 동네에 교회에 조금 그분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노가다 10장이라고 한 10분 정도 모아서 그룹으로 데리고 다니는 리더십. 네. 이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부흥회를 교회에서 하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부흥회 때는 뭐 얼마 헌금할 사람 막 그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손을 두고 헌금을 했어요.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필요한 게 뭐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종탑이 지금 이렇게 찌그러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올겐이 있는데 올겐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갈등을 하다가 올겐을 하나 샀어요. 아무래도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좀 낫잖아요. 이게 예배를 섬기는 기구고 뭐 성구고. 그래서 올겐을 하나 샀어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걸 사지만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종탑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부도가 났어요. 그때는 뭐 어음이라는 걸 돌리던 시기니까 그런 건축업 하는 사람들이 부도 나는 게 비일비재였죠. 큰 집에 사셨는데 다 날리고 단칸방으로 가족들 모두 들어왔어요. 교회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헌신하고 나서 부흥회 때 헌금 저렇게 많이 했는데 망했어. 제일 노심초사했던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다 날리고 나니까 그때 그냥 종탑도 할 걸 그랬나 봐요. 어차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종탑 했어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종탑 안 했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회가 있었을 때 다 해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네,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고통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흔들리기는커녕 더 헌신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치명적인 절망을 줬어요. 믿음이 막 뿌리채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동료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났대요. 그리고 반대로 이기주의, 자기 가족만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고 그냥 하여튼 자기를 지켜야 된다, 이기주의가 아주 팽배해서 서로 나눔이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부활이 믿음,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 땅의 한계를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소식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된 건 너무 많잖아요. 제일 계획대로 안 된 게 여행이잖아요. 우리 여행 가려고 계획 세웠던 거 작년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했던 그 컴패션이 작년에 후원자들의 숫자는 좀 줄었대요. 후원하시던 분들이, 후원을 중단한 분들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고액 후원자들이 갑자기, 내가 내 재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늘었대요. 그래서 전체의 헌신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죽음을 직면하고 힘들 때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또렷하게 우리의 목표를 보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지금 백신 맞은 분들 좀 있다고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1년 반 동안, 1년이 넘게 기다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조심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을 좀 더 또렷하게 할 수 있어요. 부활을 붙드세요. 그러면 불안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넘게 기다리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되나? 나만 이렇게 참는 게 손해인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 게 내 손해인 것 같아. 나만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허망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시면 부활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불안과 죽음을 향해서 우리 몸을 던질 때 번지점프에 우리 발을 붙들고 있는 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신뢰하면 세상의 불의를 향해서, 세상이 우리를 흔드는 것을 향해서 우리 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올바로 살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죽음으로 두려움을 주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래, 나도 불안해. 나도 잘 모르겠고 내 믿음도 어떤 때는 흔들려.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번지점프할 거야. 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거야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불안과 죽음의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번지점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할까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부활의 기쁨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서 아이고 마 예배고 신앙생활이고 너무 지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믿음이라는 것, 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믿음 한번 시행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부활의 믿음을 더 공고하고 더 든든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그 부활이 살아 움직여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하늘의 소망을 더 굳건히 갖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절망을 향하여 번지점프할 믿음을 달라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